예, 요한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은 우리 연초에 예배는 저항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예배에 관한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 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하늘의 열린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크게 전제로 삼아야 될 것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가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 묵시문학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부분에서는 숨겨야 될 곳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밝히 드러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저자인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 편지는 그냥 전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검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국의 당국의 어떤 사람들이 이 편지를 검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신자에게 전해지는 문학 양식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반복적인 구조도 많고 특별히 상징 용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상징 언어들을 잘 이해하고 읽어나가야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여러분 예언서라고 했을 때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 마치 미래를 점치는 그런 미래의 어떤 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얼른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게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다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예언이라는 말을 할 때 특별히 성경에 있는 예언이라는 말을 할 때 미래의 일들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라고 하면 보통 목사님들에게는 당연히 필요한 은사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미래의 어떤 일들을 알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밝히 드러내 보이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될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말씀 선포자들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중요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며 예언서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편지입니다. 편지. 1차적으로는 일곱 교회. 요한이 일곱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이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나갈 때 요한의 상황, 저자 요한의 상황, 밤모습에 유배되어져서 검열되어져서 전해지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수신자의 그 일곱 교회의 극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들,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상황들을 다 고려하며 읽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은 예언서, 묵시문학, 편지이다. 그래서 어떤 신약 학자가 있습니다. 포이스레스라는 신약 학자가 있습니다. 건강한 신약 학자인데 그분이 이 계시록을 설명할 때 그림책같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너무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림책같이 쭉 읽어나가라. 요한계시록은 읽어나가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너무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쭉 읽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수수께끼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나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입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하신답니다. 한마디로 답변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이런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얻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오늘 4장의 말씀인데요. 4장, 5장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올라가서 요한계시록을 또 관통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말씀 쭉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로 나타나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2일 후에 라고 되어 있죠. 2일 후에. 2일 후라는 것은 뭐 시간적 순서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이 다른 부분에도 보면 알겠지만 땅의 일을 설명하다가 천상의 일을 설명하는 장면의 전환을 가리키는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목과도 같은데 하늘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하늘에 열린 문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곳곳에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맨 먼저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했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했던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통로되는 문, 야곱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에 열린 문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달픈 인생, 환난과 부정함, 불공평함과 뭐 억울함 이런 일들을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 하늘의 열린 문. 지금 요한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리고 일곱 교회 역시, 그 당시 기독교는 역시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열린 문을 보여주셨습니다. 열린 문. 자, 우리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의 악인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예, 3절은 없나요? 예.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직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잡혀간 지 5년째 시드기야 왕이 나라의 왕이 되어 있지만 극심한 그런 국력의 약화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붙어야 될지 애굽에 붙어야 될지 정세도 알 수가 없고, 특별히 여기 3절에 보시면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 있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인데 그곳에 있지도 못하고 어디에 있죠? 바벨론 땅 그발강가 그곳에 있다가, 극심한 고난 중에 있다가 무엇을 발견했다고 했죠? 하늘의 열린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의 열린 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에스겔이 얼마나 낙심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내 할 일은 제사장의 일들인데 이 이방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낙심과 절망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와 주시죠. 그래서 이 하늘의 열린 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초대해 주시는 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출구가 없어 보이는 듯한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구가 없는 듯한,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듯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오신 거겠죠. 하늘의 열린 문이 있습니다. 바로 앞장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러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소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열린 문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문은 우리의 힘으로는 볼 수가 없는 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열어놓으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문인데요. 돈 없이 갑 없이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했던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초대. 그래서 내 방식과 내 힘으로 꽉 잡혀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늘의 열린 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문인 거죠. 하늘의 열린 문.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나의 불쌍히 여김을 기대하면서 나아갔을 때에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처럼 하늘의 열린 문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해서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자, 1절 그래서 계속 보시면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금요기도회 시간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갈 곳 없고 기댈 곳 없는 고달픈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심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방.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려 주셔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위로와 은총으로 보여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초대에 합당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이 땅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가 이제 조금씩 한 걸음씩 해결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고요. 2절에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니까 이제 어떻게 하늘 천상에 있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에 이끌려서라는 말이 네 번 정도 나타납니다. 네 번 다 주제적 전환이 있을 때에 성령의 감동됨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나타내져 갑니다.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충만한 일곱 영, 성령의 영이죠.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오늘 4장 전체적으로 보면 보좌란 단어가 참 많이 나타납니다. 보좌,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만나게 됩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갔더니 하늘 보좌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늘 보좌.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에도 말했지만 이 편지는 1차적으로 금유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좌라는 말을 썼을 때에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바로 황제였습니다. 황제. 황제는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고요. 권세와 영광과 또 심판, 통치를 상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황제. 그래서 1차적으로 금유라는 사람은 이 보좌에게 나오니까 아,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보좌의 단어를 통해서, 이 전체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보좌를 보게 됩니다. 보좌. 하늘을 문으로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보좌.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아 왕, 유다 땅을 52년간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도 격변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때는 아수르에게 지배를 받지 않을까, 아주 아람 땅과의 전쟁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때였습니다. 이사야가 그도 우시아 왕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시아 왕이 죽으니까 또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또 찾아오시는 거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좌를 보여주시는데 그 보좌의 옷자락 끝이 어디에 걸려있다고 말씀하셨죠? 성전에 걸려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작은 크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만나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조차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끝자락, 옷자락밖에는 안 되는 그런 크기였다.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 장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시아 왕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또 아수르 왕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왕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의 주권자,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보좌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 24장로들이 나타나는데 그 당시 로마 황제에도 24 호위대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호위대장 얼마나 권세가 컸는지 왕을 호위하는 대장만 24명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엄청난 권위였죠. 그런데 오늘 천상의 예배를 보니까 24장로들이라고 하면 상징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죠. 구약의 열두 지파, 또 신약의 열두 제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24. 성경에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특히나 숫자로 상징되는 표시를 많이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2가 나타나면, 두 명이라고 하면 증인의 수고요. 3이라고 하면 어떤 수죠? 하늘의 수, 하늘의 수. 땅이라고 하면 어떤 수입니까? 4, 4는 땅의 수죠. 땅에 있는 동서남북, 모든 피조세계를 상징할 때 4를 표현합니다. 7은 다 아시죠? 7은. 7은 완전수, 완전수.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타나죠,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7보다 하나 모자란 6은 어떤 숫자죠? 불완전수, 불완전수.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면 정말 불완전의 불완전을 가리키는 그러한 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수. 10은 어떤 숫자죠? 10은. 10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 땅에서의, 이 세대에서의 완전한 수. 이 땅에서의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 여기 앞절 말씀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완벽한 듯이 보이는 극심한 환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끝은 있다는 거죠. 10은 완벽해 보이지만 완전하진 않는, 완성되진 않는 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쯤 보면 열불 나타나잖아요. 열불. 열불 역시 10이라는 숫자. 하나님을 모방하려는 사탄, 짐승들의 불완전한 수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한때, 두때, 반때, 뭐 42달 다 7의 반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7의 반 정도 되는 숫자. 완전하지 않은, 한계가 있는 숫자들. 그런 상징된 숫자들의 의미를 파악하면 계시록을 더 쉽게 알아가는 것이죠.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벽옥과 홍보석은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아주 값비싸고 고귀한 그런 금속입니다. 그 값비싼 것들을 이렇게 표시함으로써, 표현함으로써 하늘의 예배, 신비롭고 아름다운 하늘 예배를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또 나타납니다. 무지개. 무지개는 무엇이죠? 무지개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들 아시는 바와 같이 다시는 홍수로 세계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입니다. 약속의 표시. 지금도 비가 오고 나면 무지개가 해 건너편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약의 상징, 무지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채워져 있는 곳이 바로 하늘의 천상 예배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상 예배를 경험하면서 하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예배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되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이 땅의 어떠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요. 바로 하늘 예배,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의 의미였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환난들, 어려움들이 하늘 예배를 경험하러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금요기도회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늘 예배를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내 생물이 나타납니다. 우리 7절, 6절, 7절에 보면 내 생물이 있습니다. 이 값비싼 보석을 통해서 또 무지개를 통해서 아주 화려하고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배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생물, 7절에 보시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랑받고 넷째 생물은 나가라는 독수리 같은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갈 때 모든 것이 상징은 아닙니다. 숨겨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구분을 잘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내 생물의 의미는 우리 에스겔서 한 10장쯤에 보면 우리 성경의 계획교정 성경에는 그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히브리어 케루빔이라는 뜻을 그냥 음역한 거거든요. 케루빔, 천사들을 나타낸 천사들. 이 모습은 이 4장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0장 말씀, 이사야 6장 말씀을 조합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바로 천사들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을 마주보며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말이고요, 우리가 향해야 될 가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위로부터의 가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과 빛나는 보상을 우리의 기업으로 생각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이끌려 올려져서 하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그 예배를 경험할 때에 이 땅에 매몰되지 않고 더 높은 수준으로, 더 높은 시각으로 이 땅의 문제를 해석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시편 73편에 악인의 형통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추구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런 말이 나타나요. 실제로 13편에 보면 죽을 때 너무 평안하게 죽고 이 땅에서 너무나 잘 되어지는 듯한 그런 악인들을 보면서 내가 실로 신앙에 있어서 실족할 뻔했다라고 고백하는 시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내가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감히 내게 복이라 했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오늘 이 본 말씀에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 24장로들에게 하나님이 금관을 씌워주십니다. 금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 생물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지라, 거룩하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어요. 찬양은 우리가 천국 가서 해야 될 경건 생활인 거죠. 이 땅에서 찬양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4월달 되면 성가대도 다 복귀가 되고 정례배도 재개가 되고 그럴 텐데 찬양의 일들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찬양은 성도들의 마땅히 할 바고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9시부터 있었던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이 하신 찬양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근데 찬양하는 이 내용 중에서 무엇을 찬양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심이라는 게 어떤 것이죠? 이 원어의 뜻은 분리되어지다, 차단되어지다, 구별되어지다, 우리 인생과는 사람과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의 그런 완전한 속성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근데 이 거룩함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연구를 할 때, 지금 우리 아침마다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거룩함의 속성을 들여다보면 거룩함이라고 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마치 잘라내어서 마치 이거 아니면 저거, 이곳 이쪽은 거룩한 쪽이고 이쪽은 부정한 것이고 뭐 그런 일로 우리가 많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속죄 제사를 레위기 4장만 쭉 읽어보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룩한 하나님은 동일하게 또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네가 제사 드릴 때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가난하다는 거죠. 형편이 지금 아주 부족하다는 겁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라도 드려서 속죄제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교제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힘이 미치지 못하면 뭐라고 하죠? 고운 가루 10분의 1이라도 가져와서 식물이라도 가져와서 내 앞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들, 부족함들, 없는 여러 가지 한계들을 다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과 어려움들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또 거룩함을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 안에는 깨끗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고 할 수가 있고요. 진 밖은 부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 말씀에 보면 기름과 피를 드리고 나서 남은 그 제물의 모든 것은 진 밖으로 버리는데 그 진 밖으로 버리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정결한 곳에다가 버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쓰레기는 어디에 있을 때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쓰레기통에 있을 때 거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에 거룩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곳. 그래서 거룩함을 볼 때, 생각해 볼 때, 거룩함을 묵상해 볼 때,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구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이제 코로나 더 완화가 되고 예배의 회복을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뿐만 아니죠. 여러분이 있는 일터의 자리,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라고 하면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당한 정권, 아합 정권에서 헌신하였던 오바댜가 있지 않습니까? 오바댜. 그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정부 안이었고요. 엘리야는 밖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였던 거죠. 거룩한 자리. 거룩이 바로 그런 것을 설명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고 찬양하고 나서 이 금관을 받은 24 장로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24 장로들이 보좌연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기의 관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죠? 보좌 앞에 드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씌워주신 관을 다시 한번 드리는 예배의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 존귀를 받으실 분, 권능을 받으실 분, 합당한 감사를 받으실 분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뤄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금관을 써도 되는 줄 압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뤄주시는구나. 그런데 더 깊이 묵상하고 예배 드리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정말 금관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천상의 예배의 결론입니다. 신앙 인륜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후에 다시금 묵상할 때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예배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말씀, 11장 36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시작하셨고 이루어 놓으셨고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일들에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영광이 주께로 돌아가야 됨을 고백하는 이 일이 바로 하늘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길 바랍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이고 하나님의 임재에 동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교제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합당한 영광을 돌릴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시선이라는 제목, 시선 아시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자극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굳건한 믿음 성장과 문제의 해결함을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받기에 합당한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